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도 당하셨던 사건 두 번째 재판받으시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첫 번째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내용이었죠. 겟세마네를 잘 살펴보시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어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던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던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재판받는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은 어찌 보면 종교적인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대제사장에게서 예수님이 첫 번째 재판을 받으시고요.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빌라도 총독 관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그분 이제 정치적인 재판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종교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심문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은 다 종교적인 것,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측면에서 심문이 진행이 되고 재판이 전개가 되고요. 또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는 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하고 심문을 하고 재판이 전개가 됩니다. 이 각각의 재판 장면이나 어제 보았던 내용이 다 전반부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도 전반부 후반부 지금 보는 이 가야바 집에서의 재판도 오늘 읽은 본문은 전반부고요. 내일은 후반부가 나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는 내용도 전반부 후반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은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정반대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장면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이 57절부터 6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는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재판이 전개가 되었는지가 나오고요. 그 뒤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심문했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판결이 어떻게 났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처분을 했는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57절부터 보시면 처음에 장소가 나와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에 예수님께 향유값을 부어드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보면 가야바의 집에 당시의 대제사장들 또 뭐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논의를 했었던 바로 그 장소로 또 그 우두머리가 있는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재판을 하는 거니까 이 재판이 뭐 공정하게 진행된다든지 혹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진행된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오면서 끌고 온 다음에 이제 재판할 거니까 사람들을 불러라 이게 아니라 이미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도 이미 늦은 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합법적으로 재판을 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이미 꾀를 내고 계략을 짜고 그래서 불법이든 뭐든 일단 예수님을 재판해서 사형을 어떻게든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58절에 보면 다른 제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고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래도 슬금슬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왜 따라갔느냐?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용기가 나지 않지만, 뒤늦었지만 자신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으로 따라간 건 아닙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쳐다보려고 그렇게 간 거죠. 제 생각에는 마음속에 두 마음이 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는가 쳐다보고, 내가 예수님 이대로 버리고 도망가도 되나 그런 마음도 있어서 아마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일단 따라나 가자 이러고 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58절 끝에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고 구경하고 있던 다른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런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처럼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이신 그 상태로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재판받는 그 상황에서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 5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심문하는 내용이 세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심문이 59절과 60절 앞부분인데, 5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 여기 보면 재판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실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혐의가 있거나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증거들을 갖고 와서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으니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벌을 가하는, 이게 이제 재판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면 거짓 증거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실제로 거짓 증인들을 많이 불러왔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증거를 못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재판을 진행을 하는 거죠. 60절 뒷부분에 보시면 두 번째 심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후에 두 사람이 왔어요. 이제 두 사람도 거짓 증인을 찾아온 거예요. 61절에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절에 대제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여기도 보면 두 번째 심문하는 내용은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대제장의 집에서 심문을 하는 거니까 다 종교적인 부분과 관련된 심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렇게 지금 막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네가 허문다고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이제 거짓 증인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우리가 요즘 오전에 성전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은 복음서를 보면 두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공생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 초기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생애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성전 청결 사건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성전청결 사건이 두 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의 성전청결 사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공생애 처음에 있었던 성전청결 사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애 마지막 분에 하셨던 성전청결 사건에서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짓 증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하자면 공생의 초기 지금부터 한 3년 전쯤에, 한 2년 전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까지 막 지금 다 뒤져갖고 온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녹음기가 있어서 다 녹음하고 뭐 카메라로 다 찍어놓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옛날에 예수님이 성전 가서 막 다 깽판 치고 다 때려 부신다 이러고 이랬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막 이랬던 것 같고 저랬던 것 같고 하는 거죠. 언제 얘기했는데 한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이걸 증거로 채택하기가 이제 애매해진, 또 그리고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만약 뭐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서로 말을 맞췄으면 어떻게든 말을 맞췄을 텐데 이제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 63절 중간에 보시면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 이 질문에다가 만약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 죽어야 돼요. 이걸 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4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 그러니까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재림하시는 것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것도 보면 참 묘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있었던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세요.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앞에 있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거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허물라고 했다,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다, 그러면 그걸로 예수님을 죽여버릴 수는 없어요. 그냥 심하게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뭐 다른 처분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참 멍청하게 그지없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변호사가 있었으면 옆에서 처음 질문했을 때 빨리 이건 대답하고 이걸로 퉁치고 나중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 행사하세요.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적인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고 장차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절대로 형벌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신문에 대해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65절부터 보면 마지막으로 판결 내려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신이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67절에 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래서 지금 최종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재판에 있어서 가야바의 집에서 했던 재판에서는 예수님이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신성모독을 했던 것이 현장에서 적발이 되었으면 그러면 예수를 붙잡고 있다가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재판을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처분을 내리지는 않고 이제 다음번으로 넘어가면 빌라도에게 보내서 다시 재판을 또 받게 하거든요. 그건 돌로 쳐서 죽이는 처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서는 그리고 침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런 체형들을 가하죠. 모욕과 멸시를 가하는 그런 폭행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인데 그러나 어차피 사형시킬 거니까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일 보게 될 이 가야바 집에서의 재판 장면 후반부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받으시는 동안에 제자는 베드로는 어떠했는가 대조적인 모습이 이제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특별히 따로 정리해서 뭔가 말씀드릴 만한 내용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쭉 받으면 되거든요. 다만 한두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은 재판 자체가 부당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놓고 죽여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하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대답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지 그러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형 언도를 받는 신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하시는, 그러니까 겉으로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억지로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주님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 사람들이 이런 거짓 증인을 내세우지 않아도 방법 자체가 악하잖아요. 이런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십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쌓고 악한 방법을 더 사용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과정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원래는 죄 없으신 주님은 아무 재판 받을 일이 없고 죄가 많은 우리는 준엄한 재판장인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 대신해서 재판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당한 재판 받으신 것을 늘 기억하고 동시에 우리는 죄가 많음에도 그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원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형원도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이 모든 고통과 심판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늘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언제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셨음을 늘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